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0일부터 중동과 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인도,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첫 기착지인 리야드에서 사우디 당국자들과 만나 사우디와 이라크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사우디와 이라크 관계 개선을 통해 이란의 영향력을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파키스탄과 인도 방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을 재확인할 방침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테러 소탕을 위해 이 지역을 중시해왔습니다. 또 인도가 인도양 태평양 지역을 떠받드는 네 개의 중요한 민주주의 기둥 중 하나라는 입장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은 호주와 일본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관리들이 이들 4개국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틸러슨 장관은 18일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을 구속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다면서도 힘으로 북한을 위협해 구속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냉전 이후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한반도 위기를 군사적 해법이 아닌 타협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위기를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19일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법원이 이날 샤리프 전 총리와 딸 마리암 그리고 사위 무함메드 샤프다르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현재 런던에 머무르고 있는 샤리프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무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의 딸 마리암 씨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7월 부정부패 혐의를 인정해 샤리프 전 총리의 총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의 부패 혐의는 지난해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조세회피 고객 명단이 포함된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즈를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샤리프 전 총리 일가는 영국, 런던 등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는 19일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방관영 타스남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적대적 접근에 맞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하면서 추가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그 같은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서방과의 핵합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방어용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카탈루나 자치정부에 대해 오는 21일 헌법 155조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자치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할 경우 자치권 몰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스페인 중앙정부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카탈루나 자치정부의 독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를로스 푸지데몬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가 대화를 피하고 억압을 계속할 경우 자치정부 의회가 독립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를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컴퓨터가 절대 인간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인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겨버린 사건이었는데요. 이후 인간 최고수들을 잇따라 격파했던 알파고를 능가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가 개발돼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파고는 인간이 지난 5000년간 연구해온 바둑의 기보를 학습해서 발전했다면 이 알파고 제로는 이런 학습 없이 바둑 규칙 외에는 모두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는 이른바 강화학습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요령을 가르쳐주는 방식을 탈피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방법을 찾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알파고 제로는 기존 알파고와의 승부에서 100판을 둬 모두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연구진은 알파고 제로가 기존 알파고를 뛰어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6시간이었다며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1도, 신의주 8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22도, 함흥 7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8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벤 E. 킹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tand by me, 내 곁에 있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인도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행한 연설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역 독립 움직임에 맞서서 자치권 회수에 착수한다는 소식, 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로힝야족 고아들의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네, 틸러슨 국무장관이 18일 워싱턴 시내에 있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강연하고 또 질문도 받았는데요.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비민주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와 맺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비민주적인 사회로 규정했군요.
네, 마침 이날이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막을 올린 날이었는데요. 같은 날 틸러슨 장관이 중국은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비판한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의 대외 정책도 도발적이고 약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중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등 중국이 국제법과 규범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 노력에 대해서도 경계했는데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핵심 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을 상대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뭡니까?
네, 인도를 말했는데요. 이날 강연 주제가 마침 다음 세기 인도와의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세계 무게의 중심이 인도 태평양의 한가운데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평화와 안보, 항행의 자유, 자유롭고 열린 사회체제 같은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쪽과 서쪽에 등불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예,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오히려 이웃나라들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엄청난 사회 간접자본 투자 수요가 있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금융 규제가 거대한 빚을 떠안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시아 신흥 개발국에 철도도 놓고 도로나 다리를 지어주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국영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당 국가들의 빚으로만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 아시아 지역의 안보 협력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까?
네, 현재 일본 또 인도와 진행 중인 다각적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호주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를 상대로 최근 가디언 무인기 판매를 승인한 걸 거론하면서 방위 유대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의 이번 연설에 대해서 중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중국의 발전과 국제무대에서 발휘한 역할을 미국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두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서 양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해서 결국 행동을 취하기로 했군요.
네, 스페인이 카탈루냐 자치구에 대한 통치권을 신속히 확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토요일에 특별 강요회의를 소집하고 헌법 155조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자치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달 초에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투표 참가자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자치정부 측은 주장했지만 스페인은 이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지난주에 이 공식 독립 선언을 유보하고 대화를 제의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19일 오전 10시까지 독립선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압박해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카탈루냐 자치정부 측은 독립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했다는 뜻인가요?
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이 이날 오전 10시 시한에 맞춰서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중앙정부가 대화를 피하고 억압을 계속한다면 독립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카탈루냐 의회가 적당한 시점에 독립선언문 표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이를 해산시키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한 스페인 헌법 155조 규정을 발동시키더라도 이 상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실제 효력이 생기기까지는 이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동안은 자치정부와 스페인 당국 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카탈루냐 내부에서도 독립 찬반 양측의 시위가 계속돼서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아시아 정책에 관해서 강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이 국제사회 현안 가운데 하나인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미얀마에서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 미얀마 군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최근 영내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심장을 찢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라면서 미국은 이 같은 현실에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 로힝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로힝야족은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서쪽 라카인주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인데요. 미얀마 정부는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서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에 로힝야 무장 반군 조직이 라카인에 있는 경찰서 등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에 미얀마 정부가 대대적인 무장 조직 토벌에 나서면서 유혈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한 거군요.
맞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미얀마 군인들이 로힝야족 마을들을 불태우는 바람에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로 피하는 로힝야족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미얀마 정부군의 이 대응을 인종 청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웃 나라 중에서도 방글라데시로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유엔에 따르면 사태가 불거진 8월 25일 이후 미얀마를 떠난 로힝야족이 약 60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가운데 80%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 피난길에 나선 어린이들이고요. 그들 중에 또 상당수는 도중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 수용소에 수용 중인 고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사회복지 당국은 현재 고아들이 1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는데요. 추가 정보도 없고 또 현지 확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이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은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에 고아로 등록된 약 1만 5천 명 중에 절반가량이 방글라데시 사회보장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가 만들어놓은 임시 수용소의 상황도 아주 열악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로힝야족 난민들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남부 콕스 바자르 지역에 임시 수용돼 있는데요. 식료품과 식수, 의약품도 충분치 않은 데다가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이도 있지만 고아들도 많아서 성폭력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도주의 단체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글라데시 정부가 고아들을 위한 수용소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비 와인스틴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트위터 해시태그가 화제입니다.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TV와 영상 미디어 노출 시간이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18일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왔군요.
네, 이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였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처음 법무장관에 지명됐을 때 인준청문회 출석했고요. 지난 6월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출석한 청문회였습니다.
예,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됐나요?
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 해임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문답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또 이민 문제와 성소수자 권리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살펴볼까요?
네, 청문회에선 우선 행정특권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행정특권이라면 입법, 사법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서 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코미 전 FBI 국장 해임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세션스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항목에 대해 행정특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Consistent with the long-standing policy and practice of the executive branch, I can neither assert executive.
네, 행정부 정책과 관행에 따라 자신이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없고 이 대통령과의 대화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장차 행정특권에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보호하겠다고 세션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의원들이 원했던 대답은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려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 코미 전 FBI 국장이 올해 초에 갑자기 해임됐을 때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코미 당시 FBI 국장을 일부러 해임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션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세션스 장관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예, 자 거기에다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대화도 관심거리였는데 이것도 공개를 거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는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션스 장관의 러시아 인사 접촉 문제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Well, let me just say this without hesitation that I conducted no improper.
네, 세션스 장관의 대답은 지난 6월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 정부 관리를 만났지만 대선 문제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션스 장관은 민주당의 알 프랑켄 의원과 설전을 벌이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대체로 확실한 대답을 피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과 면담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 외에 18일 청문회에서 나왔던 눈에 띄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LGBT, 즉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미국 인권법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같은 이 성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세션스 장관은 산하기관에 종교적인 신념과 관계되는 경우 이 규정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지시해서 논란이 됐는데 바로 이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예, 그 이 지침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에 대해 종교적인 믿음과 일상활동의 균형을 잡으려는 조처였다며 이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들은 따로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두둔했습니다.
예, 그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제도와 또 무슬림 국가 출신 국민의 국민과 난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조처,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다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요. 또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또 용의자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려면 영장을 요구하는 조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 기관에서 유출된 민감한 정보를 보도한 기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질문도 이날 나왔는데요. 세션스 장관은 이 모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논란 아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요.
네, 미국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씨가 최근 인터넷 트위터에 만든 해시태그 미투를 통해 시작된 캠페인 운동인데요.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참고로 해시태그는 트위터에 올릴 글의 주제를 말합니다.
예, 자 영어 표현 미투는 나도 그렇다 또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밀라노 씨가 만든 해시태그는 나도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피해자란 뜻입니다. 와인스틴 씨에게 당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살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예.
이 밀라노 씨가 이런 해시태그를 만든 또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자주 저질러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알리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서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자는 겁니다.
예. 자,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이 해시태그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해시태그가 등장하자 수많은 글이 올라왔고요. 또 이 글과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 미투 해시태그에 글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도 흥미로운데요.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 당사자인 모니카 루윈스키 씨도 미투 해시태그의 등장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이 해시태그에는 남녀를 망라해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때문인데요. 이 하비 와인스틴 씨의 성추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와인스틴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 유명 여배우나 회사 직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현재 피해자가 20명 이상 나온 상태입니다. 와인스틴 씨는 이번 추문으로 미국 영화업계에서 퇴출당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미투 캠페인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 문제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 시간이 차이를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일수록 TV나 손전화, 판형 컴퓨터, 비디오 게임 등 디지털 전자기기를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커먼센스 미디어가 8살 이하 어린이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는데요.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 등 아이들이 미디어의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자 우선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 매일 3시간 30분가량 TV나 디지털 미디어를 보는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은 노출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약 1시간 40분이었지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2시간 50분으로 1시간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자 아이들이 적지 않은 시간 미디어에 노출된 것 같은데 부모들이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부모들의 인종에 따라 우려하는 정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중남미계 부모는 대부분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것이나 폭력, 인종이나 성에 따른 고정관념 등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흑인 부모들의 경우 우려하는 정도가 조금 덜했고요. 백인 부모들이 걱정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인종에 상관없이 미디어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보통 보면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 만화나 영화를 보거나 또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때문에 좀 독서하는 시간은 줄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나요?
아이들이 독서를 하는 시간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책을 보거나 부모가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 약 30분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1년과 2013년 조사 때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독서 시간 30분 가운데 전자기기로 책을 읽는 시간은 3분에 불과할 정도로 독서만큼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살 이하의 유아기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나이 때 매일 독서를 하는 비율이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유아기에도 독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소아학회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유아기 때부터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부모가 많지 않은 거로 나타난 거죠. 이 또한 이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최소한 1시간 전에는 미디어 시청을 끝낼 것을 조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약 절반에 달하는 아이들이 잠들기 바로 전까지 미디어 시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미디어 매체는 뭐였을까요?
네, 아이들의 매일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 2시간 19분 가운데 TV 시청이 58분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기기가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이동기기를 이용한 미디어 시청 시간은 하루 5분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8분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장시간 미디어 노출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보고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디어 시청 시간의 질적인 면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와 과학기술이 아이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왔는지를 보여준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따라서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실험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미국 적십자사, 즉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설립한 클라라 바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Red Cross says that these same volunteers just days ago were down west in Houston helping out victims of hurricane.
잠시 재난 구호에 나서고 있는 적십자사에 대한 보도를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처럼 미국 적십자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여러 지역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미국 최대 구호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십자 운동은 스위스의 앙리 듀낭이 시작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 적십자 운동은 앙리 듀낭이 1863년에 출범을 한 거죠. 미국은 그보다 늦은 1881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오늘날 미국 적십자사는 1년 365일 매 8분마다 한 차례씩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어느 나라보다 크고 활발한 구호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기구를 창설한 클라라 바튼 어떤 여성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클라라 바튼은 18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스테픈 바튼은 미국 민병대 대위 출신이었고요. 위로는 두 언니와 두 오빠가 있었죠.
예. 자, 그런데 이 클라라 바튼이 어렸을 때 아주 수줍은 아이였다면서요?
네. 이 어려서 유치원을 보냈는데요. 지나칠 정도로 수줍은 거예요. 공부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은 클라라를 집에서 가르치기로 합니다. 이 다행히 오빠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어서요. 읽기, 쓰기, 산수 이런 것들을 가르쳤고요. 아버지한테서는 지리와 역사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 과정을 집에서 공부를 했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란 클라라 바튼 첫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교사였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의 정부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호활동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당시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861년 이곳 워싱턴에서 별로 멀지 않은 발티모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때 북군으로 참여했던 병력 중에 클라라 바튼의 고향에서 온 부대가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부대가 있었던 거죠.
예.
이 부대의 부상병들이 워싱턴으로 후송이 됐는데요. 클라라는 혹시 고향 출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차 정거장으로 가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까?
네. 뜻밖에도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클라라 바트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죠. 얼마 되지 않아서 클라라 바트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에 와 있는 장병들을 간호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클라라 바트는 이들을 치료하면서 부상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치료를 받았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여럿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전선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거군요.
네. 클라라 바트는 전투 현지에서 부상병을 치료하는 계획을 갖고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군대 규정으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남자 예. 외에 또는 군인 외에 어떤 사람도 전투 지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여성들에 대해서 더욱 엄격했죠.
예.
그런데 지휘관은 이 클라라의 간절한 말을 듣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처음으로 어디로 갔을지가 궁금한데요.
클라라 바트는 워싱턴과 접한 버지니아주의 불런이라는 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몇 명의 여성 동지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요. 이 불런에 가보니까 남군과 북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아주 참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곳곳에 부상병들이 쓰러져 있고요.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 불런은 현재 전적지로 보존이 돼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됐는데 당시에는 아주 처참했겠네요.
그렇겠죠. 클라라 바트는 잠도 자지 못하고요.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클라라 바트는 처참한 남북전쟁의 현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장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던 클라라 바튼 적십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자 그동안 클라라 바튼과 함께했던 의사가요. 그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있으니까 유럽으로 가서 휴식을 좀 취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됩니다.
예.
클라라 바트는 유럽에서 국제 적십자 대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일에 완전히 매료가 됐죠.
예. 자, 과연 무엇이 바튼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적십자 정신인데요. 전쟁 시에 부상당한 모든 군인은 돌봐줘야 한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또 인종도 가리지 않고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적십자사에 종사하는 대원들은 어느 군을 막론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납치하거나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
예.
또 화재, 홍수, 태풍, 바람, 지진 인간이 받는 고통이면 어디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서 돕고 나눈다. 모든 봉사는 무료다. 이런 그 원칙에 대해서 클라라 바트는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낀 거죠.
예. 자, 그런 조직에 미국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웠겠군요.
맞습니다. 이 강대국으로서는 당시에 유일하게 미국만이 국제 적십자를 거부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클라라 바트는 즉각 미국 적십자 창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쉬려고 유럽에 갔는데 미국에 돌아오자 클라라 바튼의 병세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 적십자 창설에 좀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클라라 바튼은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정부 요인이라든지 의회, 사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국 정부가 국제 적십자 위원회를 비준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갔다면서요?
네. 1878년에 루더포드 헤이즈 대통령에 이어서 그의 후임 체스터 아더 대통령도 찾아가서요. 전쟁 희생자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에도 구호활동을 하겠다고 역설해서 적십자 미국 지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냅니다. 클라라 바트는 드디어 1881년 5월 21일에 워싱턴에서 미국 적십자사의 공식 회합을 갖고 자신이 총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We are one and we stand together
when it seems all hope is gone. 클라라 바튼이 미국 적십자사의 총재로 취임하고 착수한 일들 어떤 것이었나요?
이 재임 기간이 25년 동안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참 눈부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예.
당시로서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이런 곳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피해자들을 도왔고요. 또 남부의 플로리다에서는 황열병이 발생했는데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감염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활동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는데요. 해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에 굶주리는 사람들도 도왔고요. 중동의 전쟁에도 구호를 했습니다.
자, 클라라 바튼의 지도에 따라서 이 미국 적십자 사는 이재민 구호뿐만 아니라 혈액 제공, 또 군인 가족 지원, 국제 원조 등 여러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는데요. 이런 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인력을 모두 기부 또 자원봉사로 하고 있죠.
네, 오늘날 미국 적십자사는 전국에 650여 개의 지부가 있고요. 3만여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Every time I go out on a natural disaster, I know I make a difference. And it's not my name. 그리고 연간 7만 건이 넘는 재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3천여 개의 병원과 재난 지역, 또 전쟁터 등에 긴급 혈액을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혈액 공급처이기도 하죠.
This is how you say it's going to be okay.
허약했던 클라라 바튼, 이처럼 지칠 줄 모르는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은퇴는 언제 했나요?
80대 중반에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90세로 타계했습니다. 그 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생각하지 말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말라. 오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건가, 이것만 생각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 자, 수줍음 많은 성격의 조그만 체구였지만 거대한 삶을 살았던 클라라 바튼. 그가 시작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적십자사, 아메리칸 레드크로스를 설립한 클라라 바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ll it off. Pull it off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tell Tony that he can achieve something that seems difficult for him to do. Let's find out what I think he can pull off.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제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있는 토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죠. Wow, you got up so early. 와, 일찍 일어났네. 그러자 토니는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5K 경기가 곧 열리거든.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는 중이야 라고 하네요. 제가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내 기억이 맞는다면 너 전에 아마 위에서 10위 안에 들었지? 라고 묻자 토니는 Yes, 맞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지 뭐야.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 믿어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Today's phrase is pull, P-U-L-L, it, off. Pull it off. Pull it off means that you succeed in doing something that is difficult and to achieve something that either no one else seemed able to do.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해내거나 남들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던 일을 이루어냈을 때 pull it off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pull이 끌어당기다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 off, off가 붙으면 어떤 성과를 밖으로 끌어내서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Here is an example. Asking for a raise is nerve-wracking.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땀이 나는 일이죠. Even if you know you deserve it,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So, say that your colleague, who has worked less than a year at the company, managed to successfully receive a raise. That is when you can say, You asked for a raise and the boss gave it to you?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인상해 주신 거야? How did you pull it off?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pull it off,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pull it off. Pull it off는 잘 해내다, 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Fray의 How to Save a Life, 내가 생명을 구하는 법을 알았더라면이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과 세계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대규모 수용소 체제를 통해 주민들을 억압 착취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관리소로 불리는 북한의 한 정치범 수용소 유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관리소의 수감자들은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탄광과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잔혹한 환경에서 수감자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개천 정치범 수용소에는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은 1만 5천 명의 수감자들이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여느 관리소와 마찬가지로 개천 정치범 수용소도 일반 수감자들로부터 이른바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정치범 수감자들을 분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격리된 정치범들은 끊임없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수감자들 중 일부는 북한 정권의 이른바 연좌제의 피해자들입니다. 즉 본인의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의 가족들 또한 3대가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수감자들은 살기 위해 개구리나 뱀을 잡아먹어야 합니다. 화성 수용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수감자들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곳의 수감자 규모를 약 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이곳 수감자들이 인근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에 동원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있습니다. 청진 수용소에는 약 5천 명이 수감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용소와 인근 지역의 경제적 상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수감자들의 노동이 경제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민간단체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국무부 연례 국가인권보고서는 관리소에서는 처형과 고문, 기아 등으로 죽음이 일상화됐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도 기아와 방치, 가혹한 강제노동, 질병과 처형 등으로 인해 구금 중 사망률이 극도로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 증진과 민주적 정부 운영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